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문항 전 유엔사 특별고문과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도 어느덧 6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이렇게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중간한 휴전상태로 반세기 넘게 남과 북이 갈라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이문항 씨로부터 30년 가까이 북한과의 판문점 협상에 직접 관여하며 겪은 경험들, 또 고향 개성을 방문했던 기억,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1953년 정전협정 후 남북 간에 가장 위험했던 때는 언제였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1968년 1월 달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를 목적으로 한 그 김신조.
네, 청와대.
그 청와대 기습 사건이 일어났죠. 김신조 그 친구들은 북한에서 특수 공작단에 그 투입돼가지고, 아, 김신조가 잡혔을 때, 그 잡혔을 때 제가 가서 얘기도 듣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문점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김신조도 처음 만나본 사람이고.
네.
김신조가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 자살을 뭐, 하기 전에 술탄 갔다가 이제 자살하려는 것 같다가 한국 경찰이 막아가지고 그 친구가 죽지 못했어요.
네.
그 쪽지 쓴 거 보니까 가서 잡히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것이 공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본이 잡히지 않고 자살하는 거예요. 울진 삼척에 또 그
공비도
많이 죽겠죠. 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판문점에 가서 우리 항의했거든요. 항의를 하니까 뭐냐면 그건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한 거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문점 회담이 되는 것이 쟤네들이 많이 이용해 먹고 자서 그냥 부득이 할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창구가 있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판문점 회담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이용해 먹은 건 이 북한 측이 많이 악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당시 그 NLL 문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었습니까?
아, 유엔군 사령관이 북방 항해선을 갔다가 그건 이유가 북한에는 해군도 없고 공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짝 어선열 같은 거 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해주가 정도는 있고 북극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니까 그걸 이선 북쪽으로 더 가지 말라 해서 북방 한계선 노선 리미트라 있는 게 이 선의 북쪽은 못 간다 하는 거지. 하도 가니까 어선도 막 들어가고 사건 생기고 그러니까 못 가게 막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한미연합사령부인가 그 거기에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르고 미국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NLL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말씀하셨는데 고향이 개성이시라고요.
네, 개성이죠.
몇 년 만에 그런 개성을 가보신 거였습니까?
해방된 네. 직후에 소고공회장이 기치 통합을 했어요. 그게 안 됐으니까 부모님이 용산 쪽에다 조그만 그 일본 사람 사는
적산
가고 네. 그 하나 갖다 차가지고 거기 있어갔더랬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 6.25 전쟁 때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에 내려왔죠. 예. 그 2002년도 갔는데 그 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비행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뭐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태워가지고 평양 시내 다 보고 또 우리 고향 개성 갔더랬고 우리 집도 없어졌어요. 그냥 거기 있는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었어요. 또 처갓집도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고 다 없어지고 그건 그냥 다 개성 구정 다 하고 또 우리 할아버님이 산포 크게 하셨거든요. 그 할아버님 묘가 가족 묘지가 그저 산포 안에 있어요. 거기도 가보고 참 전쟁하지 말아야 돼요. 아마 전쟁에 이기든 지든 일반 서민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니까
네, 선생님 그 정전 후 61년이 지났지만 남북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순전히 개인적인 뭐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도 북한은 전쟁 일으켰을 때부터 휴전이 된 다음 후에도 그렇고 어디까지나 미국을 내보내면 자기네 힘과 영향력으로 어떻게 적화 통일을 해갔다. 자기네한테 맞게끔 통일을 해갔다는 게 오늘날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좀 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저쪽에 좀 중국이라도 닮아가지고 좀 개방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이런 지금 좀 남쪽으로 닮아가는 그런 게 생겨야지 될 텐데 그래도 전혀 그 반대쪽으로만 간단 말이죠. 그 중국하고도 그 지금 차이가 생기는 게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다 다르잖아요. 좀 내가 그래서 그전에 만나면 그래요. 왜 좀 중국 좀 닮지 않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중국 좀 돼봐라. 그러면 그렇게 남쪽하고도 또 갖춰질 수가 있는 거다.
네.
중국한테 배우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 그 모태통이 중국에 모태통이 죽은 다음에 중국에서 그저 상부에서 누가 모태통이 죽은 다음에 중국을 지도해 나가냐. 그 정치적인 그 곤란한 그 지도층의 경쟁이 일어났죠.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걸 보고 만약 우리 수령님께서 김일성이가 죽으면 우리도 중국 점유되면 안 된다. 특히 우린 DMZ가 바로 앞에 있는데 권력 다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단체적으로 움직이고 그룹 리더십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김일성이 죽더라도 자기네가 안에서 그 내란이 일어나지 않고 자동적으로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도록 그래서 요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중앙당에 한 12명 되는데 군의 지지자도 다 돼가 있고 정당 정부의 지도자가 다 돼가 있는데 그 15명의 그 리더십이 하나의 단체가 돼서 중앙당이라고 부르는 10명이 단체적으로 움직여가는 게 북한의 온난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웬만해서는 저도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김일성이 죽고 해도 그냥 김정은이가 또 하나의 그냥 쇼맨인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김일성이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게 좀 바뀌려면 중점 닮아서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좀 개방도 하면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쪽하고 좀 갖춰져야지 이게 뭐가 제대로 대화가 되고 그러지 그렇기 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네 일방적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그 실제로 그 전쟁을 직접 겪으셨고요. 주한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도 지내셨고 평생 전쟁과 관련한 일을 해오셨는데요. 예, 만약 그 6.25가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선생님 인생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선생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성중학교 그 당시에 우리 무리인 학정된 권영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때렸고 그래서 난 권영대 박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 공학장.
네.
네.
네. 네. 그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네.
학기에 남아있고 여기서 이제 써주면 어떡해.
네.
우리 딸이 지금 가네기 메론 대학의 진로가 프로페서예요. 세 아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우리 딸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우리 안사람은 뭐가 그렇게 그리고 가지고 좋아하냐고 말이죠. 아, 그 좀 냉랭하다고 말이죠. 딸내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그거 행복해요.
선생님의 그 못 이루신 꿈은 그 따님이 이뤄서 꿈을 펼치시는 거니까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그저 우리 한 가지 그저 저처럼 사는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네.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한국사람들도 좀 이렇게 정직하게 그 너무 그런 뇌물 같은 거 받지 말고 정직하게 좀 잘 사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 같다. 잘들 하는데 머리가 좋고 잘들 하는데 하는데 또 부피되는 것도 많다고 말이죠. 그런 게 좀 줄어들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돼갔죠 뭐. 왜 돼야 되고 그래 돼갔죠.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의 임낭 씨는 대화하는 내내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생의 경랑을 헤쳐나오면서 그만큼 성실하게 또 후회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